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148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시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코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 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단말과 쓴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생명의 삶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관적인 상황을 냉정하게 인식하며 그와 동시에 언젠가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합리적 낙관주의를 의미합니다. 베트남 전쟁 시 미군의 전투기 조종사 스톡데일은 전투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포로가 되어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서 1965년부터 8년을 지냅니다. 그는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석방된 후에 그는 제럴드 포드 대통령으로부터 명예 훈장을 받았고 몇년뒤짐 콜린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이어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포로 수용소에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자 스톡데일은 말합니다. 낙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분명 크리스마스 때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는 부활절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절까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끝내 나가지 못하자 연속되는 실망 속에서 결국 낙심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스톡데일처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고, 이 연단 후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는 낙관주의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고통과 왜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분을 내다라는 히브리어 칼라는 주로 마치다, 진멸하다라는 뜻을 갖는데 이것은 그의 분노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 그의 진멸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는 터를 사르기까지 계속되는데 터는 어떤 건물의 근본이 되는 기초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모든 국가적 기반이 뿌리채 드러날 정도로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이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은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올 때에 백성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 전에 바벨론의 1차와 2차 침략이 있었는데요. 하나냐는 이때 빼앗긴 성전 기구가 2년 안에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더 이상의 바벨론의 침공은 없을 것이며 2년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희망을 말합니다. 마치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 계속해서 곧 오는 희망을 기대하는 낙관주의자들처럼 곧 이말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과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의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고 말합니다. 폐허가 된다고 말합니다. 70년 동안은 바벨론의 왕을 섬겨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곧 다가올 희망적인 예언만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벌할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문으로 바벨론은 쳐들어왔고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탓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까? 13절에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구약에서 선지자의 주력 책무는 죄를 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라에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악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하나님은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나 엘리사 모두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가장 클 때인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를 잡아 죽이고 우상이 국교가 되었던 시기의 선지자입니다. 죄악이 만연했던 남유다 또한 많은 선지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여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희망과 평안을 예언함으로써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입을 맞추어 성전세와 십일조, 감사의 예물과 번제를 바치면 그들의 삶은 상관없이 모든 죄가 사라진다는 거짓 교훈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며 백성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읍에서 참된 진리를 선포하며 저들의 악행을 책망했던 예언자나 선지자들, 정직한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죄까지 저지릅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 생각에, 사람들의 생각에, 이런 것 같다라는 말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기준에서 내가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좀 빠져도, 기도 좀안 해도, 봉사 좀안 해도 먹기 살기 힘드니 주님께서 봐주실 거야. 주님께서 괜찮다 하실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죄 가운데 살아도, 비록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다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자신의 말에, 다른 사람의 거짓된 말에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거짓을 말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어떤 수모를 겪습니까? 14절 이후에 보면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은 피로 더러워져서 아무도 만질 수 없습니다. 구약의 남병 환자는 자신을 만지면 부정이 옮겨져서 다른 사람도 부정할까봐 머리를 풀고 윈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보며, 거짓된 선지자 제사장들을 보면서 부정하다 저리 가라 우리를 만지지 말라 하면서 배척하는 것입니다. 마치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을 멀리하듯이 욕하며 배척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는 예레미야는 다시 현실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할때 유다는 애굽이라는 헛된 도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속적으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셨으나 유다는 계속해서 애굽만을 바라보다가,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소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은 무섭도록 쫓아옵니다. 거리마다 쫓아오니 다닐 수가 없습니다. 뒤쫓아오는 자들이 마치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른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산꼭대기에서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삼기 위해서 저들을 붙잡습니다. 21절과 22절은 에돔에 관한 말씀인데요. 에돔은 사해 남쪽과 동쪽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들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는 친척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었던 민족이었지만, 바벨론의 침공 때 남유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침략자 바벨론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며 바벨론의 침입을 유다의 영토를 빼앗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돔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남유다의 멸망에 동조한 에돔의 죄악을 벌하시며 저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그 형벌이 다 마치는 날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충언은 역이나 이어행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내 귀에 단 거짓말과 내 귀에 쓴 참된 말이 공존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기도하며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으며, 정말 바르게 말해줄 수 있는 지도자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내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귀에 거슬리는 말, 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며 듣기 좋은 단말이 나올 때까지 자꾸 되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실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며, 또한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는 누군가에게 바른 말씀을 전달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도 좋지만, 말씀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과 고쳐야 할 것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몰랐던 저를 깨닫고 점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